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의교리는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조항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칭의교리가 무엇입니까? 칭의교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해 주시는 그 교리를 칭의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칭의교리는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조항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즉, 이 칭의교리를 바로 이해하고 이 칭의를 얻는, 올바른 칭의를 얻는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되지만, 그러나 이 칭의교리를 잘못 이해할 때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하는 이 가르침을 잘못 적용할 때에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루터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로마 캐톨릭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가르침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만큼의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의롭다함을 완전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 캐톨릭의 교리를 이중칭의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의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것이 완전한 의로움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거룩함에 이르렀을 때에 그 의롭다함의 증거로 그 행위가 거룩함에 이르렀을 때 완전한 의로움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위가 따라와서 그 행위의 거룩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진정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왜 루트가 그것을 그렇게 반대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의의가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일생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어디가 있는가면 연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연옥에서 나의 의가 완전하게 찼을 때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칭의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결코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그 선행을 쌓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의의를 쌓아야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옥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의 이 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완전함이나 구원의 확신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나의 의의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만큼 나이가 충분한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의를 쌓아야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루터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그는 고통당하였고 연구하였고 자기 자신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루트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트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코 인간이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놓으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교리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 가르침, 이 교리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진정한 확신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지 결코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덧붙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성도들을 향하여 가르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세 로마 캐톨릭을 변화시키는 것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중세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큰 시련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교훈 때문에 고통당하는 고통 속에서 시험당하는 성도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지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가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것으로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라디아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선생들이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이 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 조상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캐톨릭이 가르친 것과 거의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1세기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도 사람들이 이와 같은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다는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보다도 자신들이 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율법도 지켜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때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면서 그들을 향하여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 진리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중세의 교회를 잘못되게 만들었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또 다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인간의 어떤 행위가 보태져야 한다는 이 가르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이 가르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율법적인 행위에 의존하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하고 죄악된 속성을 버리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겸손하면서도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자유를 빼앗겨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중세교회에서 루트가 그렇게 고통당하며 괴로워했던 그런 영적인 모순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경제적인 장애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인간의 삶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장애보다도 더 크고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주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속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상태로 있다는 것이 인간의 고통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께 대하여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다가오는 어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것은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자신을 진정으로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인간에게 인간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인간은 죄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양심으로 더불어 이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불행한 이유는 그들의 양심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한 두려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양심은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은 항상 자신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죄가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두려움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영혼 가운데 비칠 때에 인간은 희미한 죄에 대한 의식에서 벗어나서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 아래 서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확신하게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에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판결받게 되고, 비로소 자신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비참한 자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의미에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추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 아래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애써 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비추임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 안에는 끊임없는 이 두려움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는 인간에게 완벽한 구속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쉴 것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인간의 영혼은 이 죄에 대한 각 자각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아래 서 있지 않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살아있었다는 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하지 못하고 죄의 선거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지으며 살면서 아, 이것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다 라고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 이름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아래 서니까 죄는 살아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다가오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전에 죄를 따라서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죄인으로서 죽은 자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게 되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서 사망이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인식하게 되고 사망이 자신의 영혼 가운데 이르렀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에게 비로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 아래 죄의 종으로 타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영혼이라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안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밖으로부터 구원이 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 위에 군림하며 우리의 영혼을 얼매고 구속하였던 율법의 모든 요구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붙들 때라야 우리의 영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켰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죄함이 사라지고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되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의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그 죄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자유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에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고 이번 주 한 주가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자기의 의에 빠져서 스스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서 우리의 영혼은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흰 눈과 같이 깨끗하여지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게 될 때에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사탄과 율법의 모든 힘이 다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유로부터, 사탄의 종교로부터, 세상의 정력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는 자에게 자유를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우리의 영혼 안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을 두렵게 만들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죄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슬픔을 가져다 주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 안에 즉시로 자유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영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우리들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을 확신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된 자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맛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누려야 할 자유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죄사함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할 두 번째 자유는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성화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누려야 할 두 번째 자유는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즉,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거룩에 이르는 자유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성화의 삶에서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성화의 삶에서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슬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성화의 삶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화의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누릴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의 삶에 있어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성도들이 이제는 죄 아래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고 다시는 죄의 종노로 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단지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내어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죄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기꺼이 순종하려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고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때에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반드시 실패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도들의 슬픔이 있습니다. 자꾸자꾸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절망과 좌절감으로 빠져들어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의 의를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끊임없이 칭의는 예수님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필요한 분이고 성화의 삶은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율법적인 의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칭의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이지만 우리의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삶에서 실패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죄로 말미암아 슬픔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내 의지로 이제 다음에는 내가 잘할 거야 이렇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끊임없이 실패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마다 거기에서 내가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미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분리합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의로움을 위해서는, 거룩함을 위해서는, 성화의 길에 있어서는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지 여러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는 죄를 지어도 되고 방종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화에 있어서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성화가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길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을 이루는 성화에 있어서도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순종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의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리스도의 이 적극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불완전한 의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불완전한 의를 하나님이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기에 완전한 완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그 완벽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내가 죄도 짓지 않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쁜 말도 하지 않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다 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뜨뜻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그 의가 자기의 의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의 그런 행위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뜨뜻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의가 그렇게 정말 완전한 것입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리 완전한 의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불완전한 삶, 내 자신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끼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무율법주의자, 방종하는 자, 그런 자로 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삶을 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교만한 우리 자신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그렇게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성적으로도 죄인이고 우리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의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얽매여서 고통당하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무율법주의자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죄를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주 작은 죄까지도 그 양심이 그것을 예민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항상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의 그 교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죄를 인식하지 않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신의 불완전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누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의를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기쁨,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성도의 행위는 율법적인 자기의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로소 자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성화의 비결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길에서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느끼는 죄책감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로역정을 자주자주 읽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철로역정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를 고백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철로역정을 자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로역정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천성길을 가다가 그가 아주 신실한 친구를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이 신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이 크리스천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다가 옛 사람을 만납니다. 이 옛 사람이 신실에게 자기의 세 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결혼해서 우리와 여기서 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신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와서 이 신실에게 네가 옛사람에게 은밀하게 동조하려는 성향이 있었다고 그런 마음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잠시 일어났었다고 하면서 신실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신실은 이 율법으로 대변되는 모세에게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손에 못자국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비로 중재해 주었기 때문에 신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죄책감과 심판의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우리 가운데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무리 옳은 행위조차도 율법에 비추어보는 순간 우리는 다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이 율법의 의로 자신을 비춰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의 자유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흠없는 순종의 삶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믿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자비로운 용서를 경험하는 것만이 우리의 더러움을 가리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칭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성화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천성에 이르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그 천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칭의의 별을 바라보고 우리의 일생을 걸어갈 때에 이 성화의 길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 성도들이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깊이 새기고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생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